주제가 뭡니까? 핵심적인 주제, 이 세상의 마지막, 인류의 심판 아니죠? 우리 기도할 때도 함께 나눴지만 심판의 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교회가 누구인가 질문해야 돼요. 교회가 누구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서두에서부터 하나님의 교회인 핍박받던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대한 권면으로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는 키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몸된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명을 받았고 어떤 고난을 겪게 되며 그러나 어떤 승리를 누리게 되는가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 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아요. 이 두 증인을 통해서도 동일한 메시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누구이고 어떤 사명을 받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영광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 증인이 누구라고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감람나무와 촛대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감람류. 감람류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올리브예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올리브유하고 촛대입니다. 이 올리브유하고 촛대는 성전을 밝히던 성물이었습니다. 제가 촛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그 성지순례 가시면 통곡의 벽을 지나면 저기에 있다고 만들어 놓은 그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마로나라고 부르는데 이 촛대가 성전을 밝혔던 촛대를 이렇게 재건해 놓았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요. 근데 부조에 보면,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그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 황금 촛대를 들고 가는 부조가 새겨져 있습니다. 꽤 컸어요. 저 정도 사이즈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위에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는 거는 그 위에 초를 꽂는 게 아니라 뚜껑이에요. 이렇게 뚜껑 열고 거기다 올리브유를 채우고 쭉 채우고 심지에 불을 밝혀서 24시간, 24 hours. 성전을 밝히던 것이 바로 올리브유와 그리고 성전 촛대, 골든 메노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와 촛대는 24시간 성전을 밝히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고. 집안 모든 사람들을 비추는 빛, 세상의 빛, 바로 성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이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 두 증인이 겪는 것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이야기예요. 교회인 우리, 그리스도인인 나의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맞아요? 확실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이 말씀을 사용해가지고 자기가 두 증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천지 자기 와이프랑 같이 자기가 두 증인이고 1260일 동안 내가 말씀을 깨달은 것을 성경에 예언해두고 있고 1260일 동안 기도한 것을 이렇게 하고 있다. 오메 신령한 분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 정체성이 없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어우 그렇군요. 신령한 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모든 이단들, 모든 잘못된 사람들이 다 이 말씀, 이 두 중인 이 숫자들을 사용해서 자기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너인진 잘 모르겠지만 나인 건 확실하다. 이 두 증인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집니까? 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은 심판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는 회개의 메시지예요. 회개.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마찬가지로 두 증인이 굵은 배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다는 것은 이런 심판의 메시지. 그러나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이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을 외치게 된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데 누구든지 심판의 말씀,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방해하면, 괴롭히면, 못하게 하면 죽임을 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들이 하늘에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권세가 있으며 물을 피로 변하게 하여 온갖 재앙으로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두 선지자가 있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가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비가 내립니다. 누구죠? 엘리야죠. 엘라이자. 감사합니다. 맞아요. 정답. 엘리야입니다. 물이 피로 변합니다. 온갖 재앙으로 주님의 사람들을 보내지 않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파라오를 심판합니다.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했던 것이 엘리야와 모세의 능력이었습니까? 아니죠. 말씀을 선포하는 회개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엘리야와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오늘 두 증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두 증인에게 하나님의 엘리야와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들이 그렇게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회개하라는 말씀에 그 말씀에 변화되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인 지옥에서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증인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라고 그랬죠? 나의 이야기라고 그랬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러한 능력을 경험해 보셨어요? 정말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대언할 때 죄인이 고꾸라지는, 정말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와도 함께 하시는데, 나도 그리스도인이고 나도 하나님의 성도인데 정말 이러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해 보셨냐 말입니다. 왜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나를 통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복음을 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서만 얽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일신의 문제, 신앙이 나의 모든 문제들과 함께 있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나의 전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전부이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은 나를 통해 외쳐지지 않고 주님의 능력은 나를 통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인 성도인데 엘리야와 모세를 사용하셔서 들어쓰셔서 나타내셨던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정말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됨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사는 것이 세상 살기에 불편하지 않을 만큼만, 아니면 이순신도 아닌데 나의 그리스도인됨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이러면서 살지 않는가 정말 돌아봐야 해요.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엘리야와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 똑같은 크기와 그 똑같은 가슴과 그 똑같은 마음으로 그 사람들만 그런 사랑을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만 그런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면 네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라 믿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고개 숙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통해서 영원히 구원을 받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능력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만, 복음을 증거할 때만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메신저로서 메시지를 전할 때 주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됩니다. 우리 복음의 능력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증거가 누구입니까? 나잖아. 나 같은 사람 주님께서 구원하셨잖아요. 나 같은 사람 주님께서 변화시켰잖아요.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회개하고 구원시키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케 하셨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복음의 능력, 정말 주님의 능력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와 동역하시고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요. 비극적인 반전이,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7절, 9절, 10절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 증인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두 선지자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모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어떤 일이 있습니까? 증인이 복음의 증거를 마치자 그의 사명이 끝날 때 무적행, 헬라어를 직역하면 바람네스 비트, 바닥이 끝이 보이지 않는 구덩이에서 악한 세력들이 올라와서 이 두 증인을 싸워 이기고 무참히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그의 죽음이 비참한지 그 시체가 길거리에 방치되고 그 죽음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축제한다고. 야, 그동안 저 인간들 때문에 내가 괴로웠는데 회개하라고 해서 꼴도 보기 싫었는데 잘 죽었다 라고 환호하고 서로 예물을 보내고 축제한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 담대하게 복음을 외쳤던 두 증인에게 이런 비극적인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 8절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8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두 증인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세상이 원래 그러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도 죽였던 세상 아닙니까? 예수님도 싫어하고 이를 갈고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저버렸던,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죄인들 아닙니까? 요한복음의 기자 요한이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어두움을 드러내는 그 빛을 사람들이 싫어했다, 미워했다, 죽였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지금도 더 악해지면 악해졌지. 그리스도인이 살 만큼 그리스도인이 정말 주님을 마음 놓고 찬양하고 선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증인으로서 복음을 선포할 만큼 세상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을 외친다면 우리는 그 세상에 핍박받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이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를 싫어해요. 주님의 복음을 외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 나를 핍박하던 사람,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주님의 말씀 때문에 회개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것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반전을 기대하지. 그 반전으로 복음과 함께 내가 잘 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지.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건 사실 우리 계획에 넣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한 침례 요한이 어떤 죽임을 당했어요? 계집아이의 유희로 인해 내가 뭐든지 해줄게. 그래서 그 쟁반에 머리가 잘리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아합 왕에게 직언을 했던 선지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뺨 맞고 모욕당하고 고문당하고. 성경에 찾아보세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들, 엘리야는 어땠고 모세는 어땠습니까? 죽인다고 협박하는 통에 도망쳐야 했습니다. 심한 디프레션. 하나님 나 여기서 죽여주세요. 나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을 외쳤던 모든 사람들이 겪었던 것이 고난입니다. 세상이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면 우리가 예상해야 할 것은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우리를 통해 외쳐져야 합니다. 세상이 핍박하는 것은 그렇게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 그 핍박받는 자리, 그 세상이 어떠한 자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듣고 위로가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형제 자매가 이렇게 죽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그의 시체가 길가에 널브러져 있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역청을 발라서 길거리를 밝히는 횃불로 쓰고 있는 걸 똑똑히 보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묻고 있었고 실패한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무능력한 것 아닌가, 능력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라고 질문했던 그들에게 이 말씀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셨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셨어, 그렇게 고난받으셨어 라는 말씀은 그렇구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길은 바로 이러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참하게 보이는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구나 라고 큰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 전하기 때문에 핍박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가신 길이에요. 그 모욕이 주님께서 당하셨던 모욕입니다. 그 아픔이 주님께서 겪으셨던 아픔입니다. 성도이면 당연히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설 자리, 그것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높이 빛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서신 자리, 두 증인이 섰던 자리가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십자가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사명을 다하셨던 것처럼 두 증인이 그곳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 믿고 무엇이 잘 돼서 일신이 잘 돼서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를 가지고 그것이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 반대의 일을 겪어 우리는 그 반대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고 싶어하는 그 어려움들과 그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살리십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십니다.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고 그때 큰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나 그 지진에서 사는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두 증인의 모습을 보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성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이 된다고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핍박, 그러나 부활을 소망하는 그들의 삶이 스데반처럼 하늘을 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죽임당하는 그들의 삶이 회개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성도의 능력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죽은 것 같아도 철저하게 망한 것 같아도 그 망하고 죽은 자리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자리 사람들은 애곡하고 슬퍼하는 그 무덤에서 일으키시고 살리시며 그것을 통해 복음을 전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능력 그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입니다. 핍박한 것만 따지면 그리스도인이 죽은 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이렇게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는지 이해가 가진 않아요. 그렇죠? 정말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핍박을 당했으며 그것도 그 종교의 수장이라고 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반역으로 몰려서 가장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된 것, 이 모든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져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지키시며 성도를 통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을 오늘도 보여줍니다. 복음의 능력, 망한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없어진 것 같지만 정말 그곳에서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사랑하심과 회개와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신 그 강력한 증거가 오늘 이곳에 세워져 있는 우리 교회와 나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듯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에게 땅끝에 있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계속 생각이 되는 게 나에게 땅끝에 있는 영혼은 바로 내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가족에게 예수 믿기 가장 힘들게 하는 원인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는 나, 하나님의 말씀은 얘기하지만 교회에서는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지만 차에 타서는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는 나 때문에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떠나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될 대상, 땅끝에 있는 대상은 나와 지금 살을 부비고 사는 우리의 가족입니다. 나 그런 거 이해해달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증인이 무엇입니까? 증인이라고 하면 증인은 어떤 사람이죠?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는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경험한 사실이 없기에 저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지 못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지금 서 있는 자리에 내 가족에게 내 교우들에게 내 동료들에게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지금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주님을 아는 것을 가로막는 것을 히브리어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은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허다한 증인들과 같이 증인으로 살아라. 그런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왜 죄 앞에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했을까요? 저는 이것이 죄에 대한 accessibility, 접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죄라는 거예요. 습관처럼 짓고 있는 죄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죄인 거예요. 너도 그러고 있네, 나도 그래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마음에 성령님께서 찔림을 주셨지만 이제는 너무 많이 그렇게 살아서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게, 성령님의 권고를, 아파하심을, 애통해하심을 무시하는 게 습관화된 작은 죄. 작은 죄, 큰 죄가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죄, 그것이 우리를 얽매이고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하고 얽매여 멸망과 사망으로 끌고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당한 경주를 해야 됩니다. 당한 경주, already been set, 이미 주어진 경주를 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루트를 정해서 경주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트랙처럼 오늘 본문 말씀을 적용해 보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경주를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경주됨을 막는 것, 그렇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우리 삶에 뿌리 박혀 있는 죄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짓고 있는 죄입니다. 멈춰야 합니다.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은 기적으로 되지 않아요. 주님 앞에 적선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 앞에 적선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호사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분은 늦은 비와 새벽 빛처럼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적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직 해야 할 일은 주님을 힘써 알아가는 일입니다. 오늘 매 순간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정말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세상이 미워하는 길을 갈 수 있을까? 미움받을 용기가 있는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능력이 있는가? 저도 자신 없어요. 저도 그렇게 살겠다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 듣고 경험할 때 먼저 우리의 얽매이기 쉬운 죄를 끊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을 힘써 알아갈 때 그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미움을 당할 그때에 미움받을 용기를 주시며 그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십자가를 져야 할 그때에 순교할 그 순간에 순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지만, 나는 그럴 용기가 없지만, 나를 그런 능력이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주님의 말씀은 다 우리의 네이처를 거스립니다.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만 십자가를 지셨으면 좋겠지 나한테 십자가를 지라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보고 알고 경험할 때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매일 고백하는 것처럼 그 거룩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마침내 나타나실 것을 믿습니다.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두 증인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회개케 하시며 주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심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심을 믿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아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끊어버리고 주님을 보고 듣고 경험하여 그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